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하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 그 이제 하 이제 앞장에서 4장이었죠. 이제 다윗이 양쪽 왕국입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사무엘하 5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5장에서 다윗이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이다 그럽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쩔 수 없죠. 뭐 자기들을 지켜줄 지금 장군들도 다 죽었고 지금 그 누구도 뭐 여러 면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상황도 지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다. 물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좀 뻔뻔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사이에 싸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다윗의 등극은 이러한 피의 역사 뒤에 와 있는데 그것이 한 7년 동안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당신의 고륙인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장장 7년 이상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일찍이 유례에 없었던 거대한 역사를 펼치게 되는데 이 기간에 다윗의 치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통치하실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또 이렇게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누구도 부인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너무도 사람들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훨씬 전에 이와 같은 명령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늦게 이런 내용들을 당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3절로 5절을 보실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또 번영한 영토와 또 문화와 각각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30세로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고 그리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두 40년 뭐 6개월간이 되겠죠. 그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내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그의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를 이제 다음 절로부터 보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얕보았던 거죠.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은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이와 같은 평가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탁월한 장군입니다. 너무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쪽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시온산성은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지도에서 그곳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예루살렘 시의 높은 성벽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사실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기드론 골짜기 근처의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의 성벽이 그 주변에서 발굴되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예루살렘 시는 다윗 궁전이 건축된 시온산성 부근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시온산 아래에 다윗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지역을 수도로 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실로 다윗의 성이 이제부터 뭐 확고하게, 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공고한 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많은 시 속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의 안목으로는 그곳은 수도로 택할 만한 특별한 곳이 못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개 근동 도시고 현대 도시고 안에 큰 도시가 세워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총독 빌라도는 그곳을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는 절기 때마다 그곳에 갔지 다른 때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유월절 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있었다고요. 그는 유월절 행사 기간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유월절 잔치가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지중해 근처의 가이샤라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근처의 가이샤라는 예루살렘에 비해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고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그 성읍이 우리 성도가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될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데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 또는 신약 성경에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도성,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나누시는 곳이고 성령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라는 구절을 유의해 보셔야 되는데, 즉 다윗이 여부스를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정당한 베냐민 자손들이 여부스인들이 그곳에 함께 거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부스 사람들은 뭐 그곳에 살면서 스스로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곳을 여부스인의 성읍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잃어버렸던 도성을 찾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급선무였던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런 속담이 생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본문은 참 어찌 보면 해석상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조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는 그 이상의 심오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멋대로 그 뜻을 가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풀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9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음 시온산성을 빼앗아 그것을 요새로 삼은 후 도시 천체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다윗은 강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성을 깨달은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물자와 기술자를 지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이제 다윗 성이 명명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다윗의 그 진솔함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특별히 시람, 두로왕 시람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일들을 진행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3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지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랬어요.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인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엄정히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 왕국을 분열시키고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한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아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서 국가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만 만물과 그 법칙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대로 순응하면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법도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얻은 다윗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본절에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는 삼무아와 그 소밥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나단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바로 나단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솔로몬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단과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왕위를 계승하는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봅니다. 17,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8장 그 이하를 보면 이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는데, 적어도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편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우리가 그때 성경을 볼 때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때 다윗이 귀국하여서 이스라엘 전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자 블레셋이 위험을 느끼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알 스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블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블레셋은 싸움에 패한 후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어떻게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 겁니다. 이 블레셋이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게 된 거죠. 다윗의 치세 동안에 블레셋과는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전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서운한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시온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여행 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그것을 옮길 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던 것을 민수기 7장 9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웃사가 손으로 궤를 붙든 것에 대하여 진노하사 그를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관한 규례 속에서 궤에 불경건하게 손을 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제 쭉 옮겨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열광하여서 춤추는 다윗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 만약 제목을 붙여본다면 그릇된 방식으로 행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아마 우리가 붙여볼 수 있다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로 그릇된 수단을 합리화해서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개인과 단체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어떤 뭐 인생관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장을 통해서 볼 때는 다윗의 인생관은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러므로 매기 목사님은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의 사건이 이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한 번 더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이거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옳은 격언, 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다윗 생애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을 꼽는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날 아닐까요? 그가 젊은 목동으로 사무엘로부터 왕의 그 기름을 받았던 그 날일까요? 아니면 그가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날일까요? 물론 그가 사울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취한 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결혼이었으니까요. 또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모면한 날일 그런 날도 있을 것이죠. 혹은 여러분은 다윗이 왕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울이 죽은 날, 그날도 다윗에겐 기쁨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혹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분은 이런 식의 표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이스라엘의, 즉 남북의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던 날이 다윗에겐 가장 기뻤던 날이 아닐까. 심지어는 어느 분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반란을 일으킨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날이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 수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날은 다윗 생에 있어서 기쁜 날이었었고 의미심장한 날이었었고 기억할 만한 날이었죠. 그러나 저는 다윗 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를 기쁘게 해준 사건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과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생각했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날들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날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좀 더 6장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3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